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이렇게 올 때 가끔 하늘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하늘에 별도 보이고 또 달도 보이는데 오늘 이제 당연히 이 별과 달이 보이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늘을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별과 달이 보이지 않았는데 문득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릴 때가 있지 않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성경 읽기 이제 오늘 핵심장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핵심 단어 한 세 가지를 말한다면 저는 이제 믿음 그리고 이 견고함 그리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 전서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 의미를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이 서신서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이 복음에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고 열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알게 되는데요. 제가 1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였을 때에 그 열매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이라든지 또 귀부인으로 대포해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들이 분명히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 복음의 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직면한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신약학자였던 김세윤 교수님이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문제는 아주 어린 교회였다. 말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약 3주 정도의 기간, 또 어떤 학자들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말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곳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고 급선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는 조금 더 정리되지 못했던 교회로서 어린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의 어떤 대항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였다라고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신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떠나갔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쓸쓸함과 고독함과 어떤 소외감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바울은 떠나갔지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겠다는 바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신세의 교회로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성적 타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교회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를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떤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많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고 주변과 비교했을 때 성적인 어떤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교회로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은 이 재림 전 죽은 자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그것이 유익하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어떤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뭔가 이 불이익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러한 인식들이 그 성도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 이 종말이 올 것인가, 언제 재림의 때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어떤 이해 속에서 그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설명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전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 바울은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어떤 재림의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할 이유는 크게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한 어떤 새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가면 조금 더 강한 어조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바울 스스로가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도 성도들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견고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이 후반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앞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에 좀 조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많은 환란을 분명히 겪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했던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 붙잡으려고 하고, 성경의 표현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말한 다음에 후반부 이 4장이 시작될 때 그 첫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4장이기 때문에 앞에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이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그 앞에 두 구절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한다면 13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이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권면들을 이 4장, 5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4장 1절부터 이제 5장 22절까지 이걸 좀 더 확장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거룩을 어디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부의 관계, 부부의 어떤 성이라든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그 무게감 있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을 보자면 너희들은 정말 형제 사랑을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이 무엇이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노력을 뛰어넘어서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급해 주는 주의 힘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얘기할 때에 잠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들은 바울이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각을 고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성도나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된다.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함께 영광 가운데 이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재림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말로써 서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5장 1절부터 23절까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중요하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주목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누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냐면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이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과도 같죠.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을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를 이전에 할 때에 이건 성도를 두 번 죽이는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두문두문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두문두문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좀 항상 범사는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고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결국 그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계속 꿈꾸고 기도하고 그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낮에 속한 자녀입니다.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시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정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소중한 마음을 알고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적는 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등대에 빛이 비춰지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것은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소리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오늘의 날씨처럼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루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구름이, 그 먹구름이 거치어지고 아버지 달이 보이고 그 먹구름이 거치어지고 아버지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의지함에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내리기 힘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삶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입혀주시고 아버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잡아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 동기와 같은 그곳에서 주님께 끌어당겨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빛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빛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들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피자들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주여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세상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여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